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앞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시간을 많이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성령 강림했을 때가. 7.7 다음날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성령 강림하신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지난 시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상명령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임마누엘이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곧 올라가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본 것은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증인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산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죠. 기도하시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가 아니라 능력을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아.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약하여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죽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약하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약하여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막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막 옥에서 찬송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막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 감독하던 이 죄인을 지키던 사람들이 와 이제 죽게 됐을 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 제 불만은 이런 거예요. 갇혔다가 풀어줄 거면 뭐하러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갇혔다가 풀어줄 거면 뭐하러?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다는 것은 풀어주는 것을, 풀렸다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안 갇히게 하는 게 더 큰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우리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내가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아니 구약이 있고 이게 구약의 세대라면 신약의 세대와 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게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구약에서부터 살아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까지 살았으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까지 혹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약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한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사는 사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서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우리처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믿음 안에 달려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근데 이 사도들의 믿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날 수도 있었고 도망도 가고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나는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 생각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망갔잖아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까지 쫓아가시죠. 쫓아가시고 그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세 번 부인한 거랑 똑같은 상황. 숯불 펴놓고 묻는 것도 세 번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봐요 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기가 부인했던 그 내용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성도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베드로야 아주 단순해서 네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을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알게 되죠. 아,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보면 두 가지예요. 그것을 알고 정말로 기쁘게 아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연세 들고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고요. 대부분 젊을 때는 대부분 안 그래요. 나도 내 힘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진탕 깨지고 여기 박살 저기 박살 뭐 암 하나 둘 뭐 다리 하나 못 쓰고 뭐 신경통 이런 거 다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포기가 안 돼요. 우리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인데 하나님 될 때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들마다. 징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뭐예요? 운전하시는 분 빼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간다? 그러시면 아니 대응입니다. 징계는 좋은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징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나에게 무슨 억하신 겸이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따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고난 중에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갈릴리 거기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오게 되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것으로 우리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가장 기쁜 일, 성령이 임했다? 방언을 하게 됐다? 방언이 기쁜 일인가요? 해봤어야지 이거 뭐. 아니면 병을 딱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아니면 환상을 보고 꿈풀이를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은 이제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소,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성전이 되었고 이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되니까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서 각각의 언어로서 들었어요. 그렇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이 취했다고 얘기도 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저 사람 뭔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과 이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똑같은데 처음 시작만 달라요. 처음에 뭐라 그랬었냐면 요엘서에서는 그때에 그래요. 그 후에 요엘은 그 후에 그러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에 그래요. 그 후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이 말세라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말세, 그러면 언제 생각하세요? 안 들리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입은 뽁 하셔야지 제가 봐요, 이렇게. 말세, 그러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이런가요? 사실은 말세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초림서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말세가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말세가 시작해서 이미 이 말세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렇죠? 우리는 이 안에 있죠.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그때 말세에 내 영을 그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사실은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포도주 많이 먹고 잠들었을 때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줬는데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벗은 거 보고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이 저주를 했는데 종이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그 종이 됐는데 그 종들에게도 모든 육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겠다. 뒤에도 모든 종,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가 해결된 거란 말이죠. 노아에게 줬던 노아의 저주가 완성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빽빽한 구름과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할 때는 모든 백성이 있고 그것이 뜨면 같이 일어나서 이동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따라가는 그런 형국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임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뒤에 보니까 너희가 자녀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상을 얘기하고 이런 것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증인의 삶을,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하고 무슨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냐,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은 제사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킨단 말이죠. 물론 제사도 지나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또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사장은 성전을 지켜요. 뭘 지키나요? 외부로부터 잘못된 공격들, 죄가 들어올 걸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죠. 우리 속에서도 죄가 있을 땐 어떻게 돼요? 대항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어디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 다스릴까요? 우리가 나가서 왕이니까 저 세상을 다스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세상을 다스리지 않죠, 이제 우리가. 잠깐 끊어졌었나요? 아, 전화가, 무슨 이상한 전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상하네요, 이게. 누구를 다스릴까요? 우리가 왕이니까 저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는 왕으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왜? 우리가 죄된 본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싸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스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두 번째 뒷부분에 대한 설명은 밑에 보이세요?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과 이미 그 사이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에게 이루어졌다라고만 자꾸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고 또 반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자, 이미만 강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천국 갈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만 강조하다 보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온전한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주장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죠. 우리 속은 시커멓죠, 아직도.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이미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구원파의 그 논리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직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직만 강조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괴롭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난 저 천국만 가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또 더 나가면 이 땅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여기서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윤리의식이 부족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 살고 있는 것을 다 그냥 부정하고 아유 그냥 대충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둘 사이의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텐션이 있어서 이게 둘이서 이미와 아직이 둘 사이에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 둘을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렵게 얘기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천국에서. 천국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 한가족 공부하면서 다 배우신 거예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그렇죠? 부른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중생. 그 중생이 위로부터 난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거듭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에게 어떻게 돼요? 회심이라는 게 있죠.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하나는 회개.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회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에 하나님께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회심이 있었죠. 그렇게 한 자, 회심한 그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을 의롭다 칭해준다. 칭, 의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온전히 의로운 분. 의로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의로워진다. 아니다?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다예요. 죄가 없다고 의로운 것은 아니죠. 아담이 의롭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죄가 없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더 있죠.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충족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답게, 아까 얘기했던 징계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검정색은 어떻게 지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 평생에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는 날에는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다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곳에 두시죠. 우리를 영화로운 사기로 두신 거예요. 참 완전한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가실 때는 영만 가잖아요. 육신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과 영이 함께 있는 완전한 영화를 기다리고 있죠. 아직까지 마지막에 재림하는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입게 될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순서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떨 때는 회개와 어떨 때는 의로움과 어떻게는 거룩함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뭐냐?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슬퍼하신 걸 보고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고민하는 걸 고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알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아까 찬양한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다란 말이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힘든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대답은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해야지. 그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떨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끝은 뭐예요? 그러나 주님,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각자가 스스로 짓는 잘못들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진 말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착하게 살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운전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서 우리로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주님,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우리의 인생 한순간순간들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운전하고 내려가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운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일거리를 찾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